로마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광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도 우리 교회 주어가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땡땡 공동체, 해피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만 봐도 제가 다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배경들이 다 달라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 뭐 소년기가 됐든 청년기가 됐든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전에 혹은 어렸을 때 자라났던 신앙생활이 장로교에서 자라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뭐 또 침례교 이런 여러 그 교단에서 자라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무슨 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로교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각 교단마다 조금씩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단은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신앙 고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녁이나 주일날 저녁이나 수요일날은 꼭 교리를 가르치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저녁 예배가 있을 동안에는 정말 한 14, 5년 동안 저녁 예배 때 교리만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독특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교단을 대표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언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언제 모이게 됐는가 하면 1643년입니다.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그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였는데요.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있었고 종교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1643년에 목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를 며칠 동안 했을까요? 하루? 이틀? 요즘 저도 목사지만요. 노회를 가거나 총회를 가잖아요. 가면은 하루 그냥 몇 시간만 해도 지겨워갖고 몸 비비 틀고 그래갖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조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때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여서 회의를 며칠을 했는가 하면 하루가 아니고요. 한 달이 아니고요. 1년이 아니고요. 5년 했어요. 회의를 5년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1648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서를 영국의 의회가 인도스를 해요. 공인을 해요. 그것이 신앙 고백서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을 먼저 목사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문답, question and answer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거, larger catechism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요. 그게 무려 197개의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거를 일반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여요. 줄여서 만든 것을 아까 대요리 문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요리 문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larger catechism이 있는가 하면 shorter catechism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창 줄여가지고요. 107개의 문제와 답이 있어요. 그 중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무병장수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인생의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행복, 해피니스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조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행복은 이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본래 에베소서 2장 1절로 놓고 이야기라면 우리는 죄, 허물, sins and transgressions 이걸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행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사야서 35장부터 다시 이사야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들어 듣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가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의롭다, justification, 칭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은 칭의의 열매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인칭을 받았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no matter what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행복합니다. 설령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고 설령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픔이 생겼고 설령 내 비즈니스가 망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의로운 자야. 너로 말미암아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라고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의 서론 부분을 조금 성경 공부식으로 지금 저는 해가고 있는 건데요. 이 로마서 5장을 지금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 가기 위해서 펼쳐지는 놀라운 장이 1장부터 4장까지 있어요. 특별히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주어, 서브젝트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1장에서는 뭐라고 바뀌어요?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1장의 앞에 분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부터 시작을 해요. 자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 1장 19절 이후로부터는 타락한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they라고 하는 그런 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이 들어와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도둑놓는 자들, 즉 윤리대로 착하게만 살면 된다.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들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2장에 가서는 대놓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이라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 이러면서 지목을 해요.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들이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라고 부르면서 4장에 가서는 그것을 이렇게 좁혀요. 좁히면서 4장 전반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줘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나를 줘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그들이라고 하면서 범위를 줄여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4장 후반부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자기를 함께 묶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5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 2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우리가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교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설교예요.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해져야 되지만 이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안 행복하고 나는 행복한데 저 사람은 안 행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공동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와 함께 포함해서 혈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방색이 어땠든 간에 어디를 통해서 이민을 왔든 간에 We don't care.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4장에 이르기까지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칭의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은 칭의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는 왜 칭의가 필요한지, 의롭다함을 입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가르쳐요. 의롭다함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지옥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칭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히신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벗겨버리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새로운 옷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그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해피 공동체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해피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문장 하나만을 가지고 1시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해볼까요? 저기에서 강조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칭의예요. 왜 이게 교회가 중요한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잘난 체 할 게 없어요. 뭐가 잘났는데요? 돈 좀 많고 건강 좀 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화려하게 살아온 것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면 죄인이었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나 잘났다, 네 잘났다 그러면서 싸우고 자랑질하고 그러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야단을 치고 있지요. 오늘날 성령님이 각 교회들마다 그렇게 야단치고 있으실 겁니다. 니들이 뭐 잘난 게 있다고. 행복한 교회가 삐끄덕대는 소리가 왜 나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고요. 내 성질에 맞아야 되고요.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요. 국에 왜 소금을 넣느냐? 간을 맞추려면 간장을 넣어야지. 웬 찌개, 그러니까 국에다가 된장을 넣느냐? 그러면 텁텁해지지 않느냐? 어때요? 텁텁해진 거 좀 먹으면 어때요? 간장에다가 맞추면 어떻고, 싱거우면 어떻고.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해피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인데 중앙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짧게 짧게 해봅시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옛날에 조경수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 이분들은 가라오케 많이 다니신 분들이에요. 조경수라는 가수가 있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이거 설교 때 가사, 이 가요 쭉 하면 안 되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세상 사람들은 개인이든 사업체든 가정이든 국가든 어떤 국제적인 상황이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나름대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아직도 하마스요? 거기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빨리 화평을 이루자. 빨리 평화협정하자. 말로는 평화협정하는데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진짜 평화냐고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죽하면 영화 제목까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Pursuit of Happiness. 그런 영화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화평은 칭의의 첫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칭의와 화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까 봐 덜덜덜덜 떨면서 더 이상 안 살아도 돼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 찰스 크랜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신분을 부여하실 때에는 의롭게 하실 때에는 이 말이에요. 언제나 동시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서 무엇을 확립하신다고요? 평화를 확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에서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조경수 씨의 그 행복이란 노래 가사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왜 주님이 없으면 행복을 못 누리는가 하면, 왜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요. 우리를 또한 또다시 부활을 시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처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메시아를 샬롬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평화인데, 히브리어로 평화인데, 이게 헬라어로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에이레네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 이름이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가 헬라어로 화평, 평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샬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먼저 가르쳐줘요. 그게 행복이에요. 두 번째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은혜 안에 서는 거예요. 은혜 안에 서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잘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2절 말씀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이 잘못된 거는 아닌데 조금 아쉬워요.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얻었다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문법에 보면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액티브가 있고 패시브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너 들어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을 수동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 내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원해서 voluntarily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에 들어가도록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백성이 지금 서 있는 특별한 위치,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예요. 이 건물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구분해서 놓고 본다면 우리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들여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무언가 하면 여기에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 번 들어갔다가 쫓겨나거나 에이씨 귀찮아 그러고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에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가끔씩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죄 지니까 너 나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한 거 약속한 거 파기,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내쫓을 거야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픔이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 우리가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뭐 건강해지고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행복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자체,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또 혹은 기후, 뭐 요번에 지난주에 한 3일 동안 라스베가스에 비가 주룩주룩, 아니 주룩주룩 왔나? 아무튼 비가 3일 내내 칙칙하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뭐 한두어 달 지나서 바짝바짝 마르면 뭐라 그래요? 아유, 시원하게 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소망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고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거기서 떠나.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 왔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 때까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겪어갔을까요? 여행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행을 갈 때에 무엇을 의지하면서 갔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날 동안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죠.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줬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약속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가는데 무엇을 바라봐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셨죠. 그 모습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바로 그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칭의를 놓고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결론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특권은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특권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장차 받을 그 유업,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경수 씨의 가사 한 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끝마무리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거기에 당신이 주님이라면. 그러면 복음성가도 될 수도 있겠네. 이 생명,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 당신만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